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인들은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최은기 기자가 좀 진단을 해주시죠.
네, 11월 3일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그 선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코로나 사태 와중이지만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미 5,6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가면은 역대 그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겠냐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투표율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에 그 대선 투표율이 55%였는데요. 올해는 10% 이상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이나 뉴욕,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서 이제 사전 투표하는 것을 보면요. 이른 새벽부터 이제 3-4km씩 이제 줄을 서서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이제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자가 이제 다가가서 이제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이번 투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다 이런 말들을 이제 그 자주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선거 열기가 높은 것은 미국 사회가 이제 크게 이번 그 선거 와중에 이제 분열이 됐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굉장히 파격적인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의회와 법원을 무시하고 이민자들을 내쫓고 또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고 또 인종 갈등을 부추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찬성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이제 그 경제를 중시하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뽑아서 미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분위기가 상당히 그 뜨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가장 궁금한 것이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등 판세는 어떻게 보입니까?
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데도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또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경합주들에서는 여전히 혼전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언론기관들 또 다른 기관들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체로 전국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한 자릿수 차이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MBC 뉴스가 전국 여론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걸 보면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51.9%,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3.7%로 8.2%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상 대권 향방을 가르는 경합주인데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개가 바로 이 경합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이 6개 주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현재는 바이든 후보가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고요. 또 애리조나주에서는 47.0%, 이렇게 두 후보 지지율이 같게 나왔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0.6%포인트 차로 접전 중이라는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 세 개의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그 여섯 개 경합지에서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으면서 아직도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지만 2016년처럼 다시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후보가 승리할지 전망하는 건 이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바이든 후보 또 트럼프 후보 두 후보 모두 현재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현철 기자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경합주가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 미국 이 대통령 선거가 좀 복잡한데요. 최영기 기자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경합주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떨 때는 공화당, 어떨 때는 민주당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주다라는 뜻인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습니다.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이고요. 이 중 과반 이상이 이제 270명을 확보해야 이제 승리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네. 경합주는 이렇게 선거인단이 이제 많은 데다가 또 왔다 갔다 표심이 하기 때문에 이 경합주를 잡아야 이제 결국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인 경합주를 대개 6개 주를 꼽는데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제 이 경합지에서 바로 그 승패가 갈렸는데요. 당시 2016년 때 기록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이 경합주에서 0.2% 또는 1%에서 한 3% 차이로 이기면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와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요.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가 경합주를 거의 저 막판까지 돌면서 집중적으로 돌면서 이제 그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론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여섯 개 경합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이 한 그 격차가 3.5% 차이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조금씩 올라가서 아까는 3.5%였으면 지금은 뭐 한 3%, 2.5%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주의 표심 또 미국 대통령의 그 누가 되느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 선거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대선에서 보건 문제, 신종 코로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는 뭐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
올 봄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지금 미국 대선판에서도 역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유권자들은 이 코로나 해법을 놓고 두 후보가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는지 여기 이것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 유세 현장에서도 역시 코로나 문제가 강조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것 아니다. 이런 식의 그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문제 삼아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 있고 이번 선거는 결국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판하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차이만큼이나 유세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를 무시했고 또 실제로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하루에 서너 개 주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코로나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유세 현장도 거리두기나 이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수백 명씩 지지자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 모두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 유세 현장은 그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여전히 아직도 그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 유세를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 내 정치는 물론이고 북한 핵 문제,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중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들은 지금 나온 대로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이 문제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국제 질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서 경제, 특히 이제 돈 문제 이런 것을 중시하고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중국과의 갈등, 보여주기식 외교 이런 것을 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번 선거에 이제 걸린 외교 사안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선이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해온 이런 같은 그 외교 정책이 대체로 아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의 그 외교적 기조는 좀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을 보다 좀 중시하고 기존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 관계의 관계 개선, 또 여러 가지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이 중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그야말로 신냉전 시대라 할 정도로 상당히 적대시한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갈등을 빚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갈등, 그러니까 무역이나 군사, 남태평양 문제, 남중국의 문제 이런 것은 아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지난 수십 년간 그 미국의 외교를 다뤄온 그런 경험이 있고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을 하더라도 이를 다루는 방식, 외교에서는 이제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스타일은 상당히 그거보다는 점잖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또 한반도, 또 북한 핵 문제, 또 동북아 정세 이런 것도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누가 되는 것을 더 바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개인적인 관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두 정상 간의 굉장히 돈독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20차례가 넘는 그 친서 교환을 통해서 두 나라 관계가 약간 그 냉랭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 지도자는 여전히 그 서로를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돈독한 관계를 과시해 왔고,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낯선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김 위원장과의 그런 친분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미북 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따라서 비핵화 등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전적인 합의 타결 이런 것도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인데요. 2018년 이후에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협상을 해온 게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많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쉽게 협상에 복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남다른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죠.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때도 북한이 상당히 신속하게 그 쾌유를 바란다 이런 이제 그 위로 전문을 보낸 적도 있는데요. 네. 뭐 위로 전문은 뭐 국제사회에서 흔한 일이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그 대통령의 그 입원에 대해서 위로 전문을 보내면 상당히 아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친분을 보여준 그런 사례라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만일 그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즉각 아마 축하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네. 축하 메시지에 그야말로 이제 재선에 축한다 이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축하가 됐으니. 당신이 1월 20일 이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빨리 미북 협상을 재개하자 이런 것을 타진하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아마 그 재협상 협상을 하는 것이 늦춰지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북한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축하 그 사절단을 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어떤 사절단 이런 것을 보내서 축하도 하고 아마 미북 협상의 그 재개도 떠보고 또 한국이 얘기하는 그 종전선언 이런 것을 타진해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 그럴 때 그것이 북한한테 꼭 불리하다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까?
네, 글쎄요. 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에게는 불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떤 합의도 바이든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을 독재자 또 깡패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문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를 더욱 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 민주주의 원칙 이런 걸 앞세우면서 그 외교 관계를 펼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미북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는데요. 당선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전략적 인내라는 게 그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그 정권 붕괴를 유도한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역시 북한에게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그 전망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나 또 그 외교 안보 참모들이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보면서 그 실패,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집권하게 되면 그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북한에게 불리할 것이다. 꼭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후보 시절의 정책과 또 직접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직접 그 시행하는 정책 사이에는 큰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그 검토를 통해서 결국 실행 가능한 어떤 대외 정책, 북한 대북 정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을 그때 이제 결정할지 그걸 봐야 또 북한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뭐 그런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앞서 바이든 후보는 TV 토론에서 북한이 핵 감축을 한다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하고 이제 TV 토론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만일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을 좀 풀어보면은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또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한다면은 나도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만날 수도 있고 이를 활용해서 완전한 그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런 것으로 하나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식의 그 정상회견 이걸 할 용의도 있다 이런 것을 밝힌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시가 되는 그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이나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한 발언이 상당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저희가 지금 주로 정상회담 이후 상황만 이제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상회담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슨 로켓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내 집무실 위에 굉장히 더 큰 핵단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북한을 협박한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그야말로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 이제 새로 정책을 이제 그 검토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북 협상도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해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모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톱다운 방식이 폐기가 되고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텐데 다시 과거의 단계적 접근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북한과 다시 조율하는 과정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북한이 동의할지도 의문입니다. 북한도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 문제에 신경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예.
일단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거고요. 이에 따른 경제 문제, 또 인종차별 이런 국내 문제가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시급한 과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외교 안보 정책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대외 관계에서 미국의 신뢰 회복, 또 동맹 강화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관심사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커스 먼저 미국 대선과 미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포기를 촉구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8일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언급 직접 들어보시죠.
Unfortunately, we've had a tough time since Singapore in making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of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북한 쪽에서는 김 씨 일가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수뇌부가 아직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이제 본질적인 딜레마, 문제점을 이제 지적한 말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그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그 정권이 망할 것을 우려한다 이런 말인데요. 전략적 결단을 못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그 정치 상황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한 지 이제 9년 차가 되는 시점인데요. 여태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그 유일한 성과가 이제 그 핵보유국입니다. 핵실험도 여러 번 했고 예. 또 ICBM을 비롯한 이제 미사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년간 이런 유일한 성과가 이제 핵보유국인데 만일 이제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이런 유일한 그 정치적 성과가 이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정권 붕괴로 넘어질 것을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핵화를 하려면 뭔가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비핵화는 했지만 그래도 정권이 유지될 만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만한 뭔가 이제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 이런 논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베트남을 좋은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핵무기도 없지만 안보도 잘 지키고 또 경제도 잘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으로서도 지금 북한의 발언을 보면은 어떨 때는 뭐 비핵화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제 비핵화는 더 이상 없다 계속 우리는 핵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것은 북한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나는 100%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고 검증을 받아서 비핵화를 할 테니 당신네들도 뭐 경제적 지원이든 뭐든 도와달라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서로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북한한테도 좋고 미국한테도 좋고 이렇다 이런 얘기인데요. 북한이 그야말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전략적 결정을 내려라. 이것을 내리고 미국도 이럴 그렇게 하면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그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적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정권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 핵을 포기하면 오히려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이런 것이 대안적 비전이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그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전달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 설명을 들어보면 같은 민족인 한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 이런 걸 보면 북한의 무궁한 잠재력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재하에서도 현금과 무역 없이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 보면 북한은 매우 영리하고 근면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다. 예.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노력을 핵이 아니라 경제로 돌리면 북한은 부강한 나라,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준 동영상인데요. 그때 이 동영상에 담긴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북한의 발전상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4분 30초 길이의 동영상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과거와 북한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해라. 이런 점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런 얘기도 했죠.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제 주로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미북 그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도 안 했고 ICBM도 발사 안 했다 이런 것도 꼬셨고요.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못한 최대 압박 정책을 가해서 이것도 성과를 거뒀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서해에 항공모함을 보내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했고 또 하나 이제 미북 간의 이제 친분을 유지한 거 이것도 상당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 국무부의 부차관보가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27일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의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깐 네퍼 부차관보의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had three leader level meetings between President and Chairman Kim. We've also emphasized constantly, virtually every day, that the door to diplomacy remains open, and that we are ready to sit down with the North, any place and any time.
네퍼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세 차례의 정상급 만남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또한 외교의 문이 열려 있고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네퍼 부차관보는 언제든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에 움직임을 보일까요?
그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북한이 아마 즉각적인 그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미북 협상 이제 그 재개 가능성은 아마 타진하려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예. 하나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좀 그 사태를 관망하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사태가 다 굳어진 다음에 이것을 관망해서 몇 달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 두 달 반 정도의 그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이냐 이것을 기다리지 말고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뭔가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그 비핵화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이제 그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포함부 차관보는 또 이 자리에서 최근에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그러니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한 배경,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왜 빠졌냐, 뭐 이 배경을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문구가 빠진 걸 놓고 한국 내에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예.
내포 부차관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 국방부의 보다 광범위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도나 벨턴 미국의 협상 대표가 한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는 이 문구가 빠진 걸 놓고 국방부가 주한미국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특히 현재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미국이 한국의 그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내포 부차관보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배척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포기를 촉구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같이 걷는다면 십리길을 걸어도 다리가 아픈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길도 행복한 길로 바뀌는 마법, 바로 사랑 안에 그 마법의 열쇠가 있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빗방울은 부드럽고 새들은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네요. 언덕 넘어 무지개를 보세요.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라는 가사에 사랑의 찬가 A Lover's Concerto 사라본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958년 8월부터 시작된 빌보드 핫100 차트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음악 분야의 순위를 발표하는 차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보드 핫100 차트가 시작된 바로 그 다음 해죠. 1959년 가을에는 과연 어떤 곡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는지 1959년 9월부터 12월 사이 빌보드 핫100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순위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두 곡이 눈에 띄는데요. 9월 초에는 24위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한 주 만에 15계단을 뛰어오르더니 그 다음 주에는 7위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는 2위까지 단숨에 뛰어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비 다린이라는 가수였는데요. 그런데 이 바비 다린이 이렇게 차트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던 이 비슷한 시기에 바비 다린과 거의 유사한 순위 기록을 보인 또 다른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폴 앵카라는 가수였는데요. 이 폴 앵카라는 가수는 이보다 2년 전인 1957년 다이애나라는 곡으로 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휩쓴 저력을 가진 그런 가수 겸 작곡가였습니다. 다이애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폴 앵카의 음악은 많은 동료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1959년 9월 이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함께 격돌하게 된 바비 다린 역시 바로 이 폴 앵카 음악에 영향을 받은 그런 가수이기도 했어요. 이런 인연이 있었던 두 사람이 과연 어떤 곡으로 1959년 9월 빌보드 차트 순위 경쟁에서 마주치게 됐을까요? 두 곡 중에서 먼저 폴 앵카의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어깨에 기대라고 말하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들어볼게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Shoulder.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날 안아주세요.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라는 달콤한 가사에 이 매력적인 폴 앵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잘 표현됐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였습니다. 1950년대 하이틴 스타로 혜성처럼 나타났던 폴은 15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직접 만든 곡 다이애나로 팝 음악계에 데뷔하게 되고요. 이 데뷔곡은 미국에서 무려 13주 동안이나 음악 차트 상위권을 지킨 전설적인 곡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한 지 2년 뒤 1959년에 폴은 방금 들으신 이 노래를 작곡해서 컴백하게 되는데요. 10대 시절 폴의 풋풋한 목소리가 전하는 이 로맨틱한 노래는 그 시절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폴의 이 노래는요,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최고 순위 2위에 그치고 맙니다. 9월 첫 주 41위 진입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12계단이나 상승해요. 그래서 29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또 그 다음 주에는 19계단이나 올라서면서 단숨에 10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폴 앵커가 10위 자리에 올랐던 9월 셋째 주에는 이 비슷한 속도로 폴을 앞서가던 바비 다린이 7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이 9월 마지막 주에는 폴이 7위, 바비가 2위를 기록하면서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비 다린의 이 가파른 순위 상승을 따라서 폴 앵커 역시 바비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데요. 이 둘 중에서 먼저 1위에 당도한 사람은 바로 바비 다린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드디어 바비 다린이 1위를 차지했고요. 바로 그 뒤 2위 자리는 폴 앵커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순위 구도는 10월 둘째 주를 지나서 셋째 주까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폴 앵커는 결국 바비 다린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2위에 머물다가 10월 넷째 주부터 3위로 떨어지게 되죠. 3위 자리에서 3주 정도 머물렀던 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는 11월 셋째 주에 4위, 11월 넷째 주에는 5위를 기록하면서 점점 정상의 자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막강한 상대였던 폴 앵커의 맹추격에도 당당히 1위 자리를 무려 9주 동안이나 지켰던 주인공 바비 다린의 노래는 과연 어떤 곡이었을까요? 바로 칼잡이 맥이라는 제목의 맥 더 나이프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1920년대 말 독일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 이 서푼짜리 오페라, 더 쓰리 페니 오페라에 쓰였던 곡을 재즈풍으로 새롭게 만든 그런 곡이었어요. 따뜻한 연말 분위기에 잘 어울릴 법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맥 더 나이프는요. 이런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가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어 이빨에 물려 진홍빛 물결이 퍼지기 시작해 길가에는 시체가 놓여 있지 누군가가 그 칼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가사의 맥더나이프는 주로 살인사건이나 공포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곡이 쓰였던 서푼짜리 오페라의 극중 노상강도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다소 섬뜩한 가사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195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곡은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듣는 명곡으로 남아있는 바비 다린의 맥 더 나이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959년 가을 빌보드 차트 핫100 이야기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the shark bait has such teeth there, and it shows them pearly white. Just a jackknife has old Maggie bait, and it keeps it out of sight. You know when that shark bites with his teeth bait, scarlet billows start to spread. Fancy gloves, though, wears old Maggie Bait. So there's never, never a trace of red.
down on the sidewalk, ooh, Sunday morning, lies a body just oozing life. And someone sneaking round the corner. Could that someone be Mac the Knife? There's a tugboat down by the river, don't you know, where a cement bag just drooping on down. Oh, that cement is just, it's there for the weight, dear. Five will get you 10 old Mackies back in town. Not to hear about Louis Miller, he disappeared, babe, after drawing out all his hard-earned cash. And now Maggie spins just like a snail. Could it be our boy's done something rash?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입니다. So what does the phrase, don't get me wrong,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Hey, I'm thinking about asking Jeff to watch over my house while I'm gone.
You're going to ask Jeff?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You should ask someone else.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I'm thinking about asking Jeff to watch over my house while I'm gone. 내가 없는 동안 제프한테 집 좀 봐달라고 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하자 앨리스가 You're going to ask Jeff? Jeff한테 부탁한다고?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제프가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 You should ask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조언해주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don't get me wro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m thinking about asking Jeff to watch over my house while I'm gone.
You're going to ask Jeff?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You should ask someone else.
Today's expression is don't, D-O-N apostrophe T, don't get, G-E-T, get me, M-E, me, wrong, W-R-O-N-G, wrong.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When you don't want someone to misunderstand what you say or be offended by it, you can say,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This expression is said before you express your opinion about someone or something. Don't get me wrong은 나를 잘못 받아들이지 마. 다시 말해, 내 말 오해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 걱정될 때 쓰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제게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오해하지 마. 난 제프가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했죠.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on't get me wrong. Randy is a good person, but I think he's lazy. 하면 내 말 오해는 하지 마. 랜디는 좋은 사람이긴 한데 너무 게을러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get me wrong. I didn't mean it that way. 라고 하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m thinking about asking Jeff to watch over my house while I'm gone.
You're going to ask Jeff? Don't get me wrong. I think Jeff is a very nice guy, but he isn't responsible. You should ask someone else.
Let's review. When you don't want someone to misunderstand what you say or be offended by it, you can say, "Don't get me wrong." And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ually said before you express an opinion.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Online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Mar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ong Nicole Cha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